제4장 창조와 그리스도인의 체험 기독도보 제9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후에 땅이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하게 변화했는지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에 회복하셨으며 다시 육지와 그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진하여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원시의 창조에 대하여 다만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며 다시 다음 구절에서 한 기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여 일이 전과 같지 않음을 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광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상황이 아닌데 이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결코 혼돈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첫 장의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미 지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땅이 황량하게 변한 후 하나님은 그분이 심판하셨던 대지를 보수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제6일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는 역사를 하셨고 제7일에 이르러서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만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재창조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새 창조와 당시에 창조된 세상은 다릅니까? 물질 세계의 창조와 영적인 세계의 창조가 왜 동일하지 않습니까? 외면적인 세계는 다만 내면의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거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개인에 대한 움직이심은 원래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창조된 순서와 개인의 영성이 새롭게 되는 체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 안에서 원래 서로 표면과 이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새 창조 안에서 체험하는 노정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다만 인류의 고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개인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근래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사람들이 너무 인류를 주의하고 개인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비록 인류가 복을 얻기를 바라시지만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가벼이 보지 않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행사 중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결코 한 사람을 경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은 각 개인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안위를 얻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이것은 실로 세상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 얼마나 신선하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완전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선명한 것이 당시 천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어떠한 즐거움이었습니까? 어떤 원망과 고뇌의 음성도 기쁨의 시 안에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어떠한 화합입니까? 죄악이 없고 사탄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평화롭고 실로 즐겁기 그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인류의 처음 광경 또한 어찌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래 위치가 어찌 물질적인 세상의 발단과 같이 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동반자를 예비하여 그를 낙원 안에 두셨으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그의 손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편만하라고 명하셨으며 그를 지극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아담 배후에는 아무런 죄악의 유전이 없었으며 땅의 이면에도 죄악의 성품이 없었고 그의 몸에도 역시 죄악의 흔적이 없었으며 그의 사방에도 죄악의 상황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실로 하나의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이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동반자와 함께 그의 주 하나님과 왕래했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그의 만족과 기쁨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음에 완전한 세상은 이제 이미 타락했습니다. 심한 재앙이 임함으로 대지는 변형되었습니다. 죄악이 오자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자 사망의 모든 부산물도 왔습니다. 조물주의 수중의 예술품은 이제 훼손되었고 토기장의 그릇은 이제 망가졌습니다. 과거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이제 가장 추하게 변했으며 과거에 심이 좋았던 것이 이제 심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칭찬했었던 완전함은 이제 이미 황량함으로 변했습니다. 노랫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빛도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속에 잠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늘도 없으며 흑암이 기품을 덮고 있고 심연이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암울한 색과 속은 막과 파도 소리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다른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시의 창조는 이제 이미 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광경에 대한 한폭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분란이며 어떠한 흑암이며 어떠한 정욕의 파도의 끓어오름과 충동입니까? 아름다운 신분이 죄악의 심연 아래로 몰락하였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사람은 결국 타락하였고 이전에 얻은 축복이 이제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고뇌가 생명과 기쁨의 곳에 임했습니다.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으며 흑암에 깊이 덮인 사람은 스스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황량함은 타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도덕상에서와 영성상에서의 흑암은 죄인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가련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고뇌의 원인이며 인류의 성품이 악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미 본래의 면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원래 정직하였지만 이미 그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의 형편은 하나님 면전에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며 심히 부패해졌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문화를 자랑하지만 이 어떠한 가련함입니까? 그들이 만일 그들 자신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광경은 하나님으로 안식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악과 사망과 사탄에 순복하는 광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타락과 이러한 황량함은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은 사람의 예측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 것을 다시 상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황량하고 폐괴해진 것을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은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이에 대하여는 참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황량한 세상, 타락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의 위치에 따르면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것은 다만 망상일 뿐이며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없음과 사람의 자격없음을 상관치 않으시며 사람의 타락과 사람의 실패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은 넘치는 은혜를 형편없고 자격없는 사람에게 주셨으며 무궁한 긍휼을 타락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첫 단계의 역사는 바로 그분의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스스로 회복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찌 스스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이 어찌 광명으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이가 어찌 스스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높아지겠습니까? 황량하고 쇠폐해진 피조물은 원래 의지할 데가 없으며 만일 복원되고 부흥되고 부활하려면 성령의 사역을 힘입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회복하려 한다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돼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돼지가 깊은 시면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죄악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돼지가 흑암을 빛으로 변케 할 수 없듯이 사람은 의의를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옛 창조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심령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이것은 결코 그분의 본분이 아니며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의 예측밖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하셨으며 이것을 가리켜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얻을 자격이 없지만 얻었는데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구원 안에서 사람은 원래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는 위치에 서 있으며 만일 사람이 자신의 안팎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기서의 역사가 바로 사람들의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운행이라는 두 글자의 원문에서의 의미는 인을 품다, 알을 품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비와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와 같습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많은 메아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시는지 그리고 이 우리는 결국 누구입니까? 다만 죄인 타락한 인생일 뿐 아닙니까? 그분은 결코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분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지만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잿더미와 진토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더욱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인자들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황량한 곳에서 역사하여 그분으로 능히 심히 좋았더라고 칭찬할 수 있게 하고 안식하실 수 있게 합니다. 황량한 곳을 심히 좋았더라는 위치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랑은 결코 안식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가장 우선적인 역사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빛은 공허하게 비추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사람 안에서 불가사의한 역사를 하게 하여 그분의 비춤을 위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죄인에게 부족한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빛도 원치 않았고 빛을 미워하였으며 거절하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감각이 있게 되며 그의 양심이 부추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앞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없는 동역자임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났으며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열므로 빛을 비추어라고 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최초의 역사는 바로 흑암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죄악은 이미 사람의 마음 눈을 어두워지게 했으며 사람의 생각을 우매해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고립되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위치의 위험과 장래의 멸망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완전히 어두워져서 한 분 구주에 대한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의 애정과 그 뜻의 이상과 그의 의지 가운데의 결단이 그에게 한 줄기의 빛도 주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치, 그의 마음을 비추기 위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다만 황량한 상태를 비추어 피조물의 원래 모습을 세밀한 것까지 완전히 폭로되게 했을 따름입니다. 사물은 모두 여전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한 것은 흑암뿐입니다. 드러난 모든 사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만 그분 자신의 빛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내면에는 원래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거나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셨는데 그가 바로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첫째 날의 역사를 말하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역시 흑암의 죄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얻으면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영적인 느낌과 지식이 점점 회복됩니다. 이전에 옳다고 보았던 것을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전에 아니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체험에서 아직 즉각적으로 지극히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빛과 어둠이 분리된 것이 이미 일종의 실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람의 광명의 영과 흑암의 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사람 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가 나누어졌으며 비록 이러한 분리가 아직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 믿는 이들에게도 아직 완전한 체험은 없지만 사실상 이 양자의 분별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에게 지위를 주며 또한 빛이라 명명하셨습니다. 흑암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에게는 다른 지위와 명칭이 있었습니다. 흑암은 여전히 흑암이고 영원히 흑암이며 결코 빛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대지 자체는 원래 빛의 근원이 아니며 그것이 언제든지 빛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그 상황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이 빛의 속박을 받을 때에는 조금 더 능력이 없으며 한 줄기의 빛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빛이 일단 오면 흑암과 우물한 것은 종족을 찾을 수 없게 되지만 그 존재는 여전합니다. 옛 성정, 육신과 옛 생명, 혼은 여하튼 언제나 흑암에 속합니다. 영적 생명과 신성이 강건할 때 그것들은 완전히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즉시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비록 수시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지만 흑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죄의 성품과 죄의 생명을 무효화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낮의 아들들이고 빛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어두운 밤이 올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대낮도 역시 완전한 빛이 아니며 다만 저녁과 아침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가장 고상한 단계의 생명은 바로 낮이지만 이것은 다만 저녁과 아침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만일 아침만 있고 저녁이 없다면 이 낮은 결코 성경의 낮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흑암 그 자체는 이미 밤이지만 일단 빛이 비친 뒤에는 더 이상 밤이 아니며 다만 저녁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한번 온 뒤에는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조금도 없을 수가 없으며 밤에 광명이 있는 이상 밤은 끝까지 밤일 수 없고 다만 저녁일 따름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은 믿는 이는 그의 흑암이 여전하고 그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빛 비춤을 받은 이상 그의 흑암은 광명의 다스림을 받는 흑암이며 결코 구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흑암이 왕성하지만 그의 모든 것은 다만 저녁일 따름이며 결코 완전한 흑암의 밤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완전한 실패와 드물게는 넘어지는 것도 피하기 어렵지만 그는 이로 인해 그 모든 빛과 빛이 준 생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믿지 않는 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다면 거듭난 것은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만 우연히 죄에게 졌을 뿐 결코 그로 인해 죄인의 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본장에서 도합 여섯 번 언급됩니다. 빛을 비록 낮이라 칭했지만 6일간의 모든 것은 다만 아침일 뿐 밝은 낮의 체험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다만 낮의 징조일 뿐이며 결코 광명의 전성시대는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순서에서 저녁 이후에 반드시 아침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여명의 빛이 있지만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은 아직 6일간에 있을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만 아침일 뿐이며 그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날 비로소 원만한 광명이 실현되어 저녁이 없을 것이고 아침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밤이 없이 빛 가운데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듣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빛은 오늘날 다만 아침일 뿐이며 우리가 크게 빛을 내는 것은 장래입니다. 그때 제한은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창의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눕니다. 이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는 고뇌에 짠 물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나누어져 기체가 되어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분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로 말미암아 더럽고 탁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시고 그들로 각각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흑암의 심연 위를 비추어 그 원형을 드러나게 합니다. 위풍당당하고 끝없는 고뇌의 물은 처음에는 깊이 흑암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면목을 인식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빛이 왔으므로 이제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한 조각의 넓고 큰 오염된 바다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은 정결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부끄러움까지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비춤 가운데서 사람은 얼마나 미우치고 후회합니까? 이전에 약간 좋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위로받았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 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성품과 죄의 생명의 가증함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낙심과 후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분리하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자신과 육체와 세상과 세상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사별에서 죽음은 하나의 큰 분별이며 큰 해방이며 큰 벗어남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며 모든 뒤엉킨 것을 단절시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아래에서부터 분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아래에 속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거듭났지만 우리의 죄악과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세속은 여전히 우리를 꽉 잡고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이후 체험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분별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호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우리로 세상과의 분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자신을 심판하도록 인도하고 자신을 심판한 후에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체험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나서 우리의 그분 안에서의 위치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것은 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로 위아래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위아래가 나누어지는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래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위로부터 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의 죽음을 실제로 체험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나누이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칼이 희생제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명하는 십자가도 응당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믿으며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상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며 이것이 바로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물론 대속의 죽음은 함께 죽는 것을 산출하며 대속의 죽음은 바로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체험에서는 비록 대신 죽음이지만 율법의 재판의 안목으로 본다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그때 사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함께 죽는 체험은 우리의 거듭남 이후 빛과 어둠의 두 성품과 두 생명의 싸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구할 때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면적인 일에서 분별이 있을 뿐 아니라 내면적인 심경에서도 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그의 사랑과 사모함으로 위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성품을 아래와 위로 나뉘게 합니다. 땅 위의 일과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이전의 마음속의 짠맛과 흑암의 사악한 정욕은 이제 다 정결하게 되었고 또 전심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에게 호흡을 공급하기 위해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이미 영혼의 빛인 이상 이 영혼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에서 위아래의 물을 나누셨을 뿐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위의 일과 아래의 일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하늘 안에 두셔서 믿음으로 평안하고 순탄한 환경을 갖게 했습니다. 성도된 첫 번째 표는 바로 그들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으며 천국을 앙망하며 하늘의 성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고향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다만 자신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 하늘이 있게 된 후 우리는 참으로 무엇이 위의 일이며 무엇이 아래의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하늘은 외면적인 하늘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에 행위가 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성품은 악인의 궤계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애호와 유행이 늘 그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만일 몸이 강건한 사람이 더러운 공기를 호흡할 수 없다면 성도들이 시기와 음란, 희롱의 말과 혼란 중에서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의 노정에서 동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때 믿는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전의 형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른 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열매가 아직 산출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늘을 향하고 하늘과 사람의 교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보도 전진한 후에야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것과 사흘이라는 이 숫자가 표명하는 부활은 완전히 상합하는 것입니다. 대지는 이제 물에서 나왔으며 그것은 본래 흑암과 고뇌의 바닥 가운데 묻혀 있었지만 이제 그의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병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른 땅으로 사망의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바닷물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여 그 한계를 넘어 흐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는 이제 그의 경계가 있어서 대지로 범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야 그것은 소멸될 것입니다. 육지도 새 이름을 얻었으며 이로써 파도와 분별이 있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셋째 날 전반부의 역사입니다. 셋째 날의 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날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전반부는 대지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후반부는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날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날이 표명하는 것은 물론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다 우리의 새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또한 그분의 부활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린다면 복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에 속한 것과 천연적인 것에서 벗어났으며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하고 천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로 더 이상 죄인 되지 않게 하고 죄인의 위치와 체험에서 떠나게 하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의 위치와 체험을 얻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낡아진 것은 그분에게 전혀 필요가 없으며 그분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낡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 예수님의 부활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우리는 체험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될 것이며 우리가 만일 체험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체험상으로 새 창조의 사람이 되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만 새 창조의 인생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창조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성품이든 생명이든 이 성품에서 나온 생각이든 혹은 이 생명에서 나온 일이든 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옛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다 죽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죽은 것들은 다 수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원하시며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최초의 역사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여 옛 성품과 옛 생명을 십자가에 넘겨 그것들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이미 해결하셨으므로 이제 그분의 새 창조를 발전시켜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변케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시므로 최후에는 우리 몸까지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것입니다. 부활의 체험은 거듭남과 주님과 함께 죽음 후에야 있게 됩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꺼이 성령과 동역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하게 됩니다. 함께 못 박히는 것은 물론 함께 부활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거듭남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활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만일 거듭남에 머문다면 죄를 이길 수 없으며 함께 죽는 데 머문다면 의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당 체험에 따라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상에서는 비록 먼저 거듭나고 후에 함께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생명에 아직 체험이 없을 따름입니다. 하나의 큰 위험은 많은 믿는 이들이 자신 안에서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생명을 개선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합시키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그들의 결과는 실패요, 평안이 없으며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앙망한다면 그들에게 승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뿌리를 원치 않고 부활의 열매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 안에 더 깊이 역사하게 하지 않고 조급히 전진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산출하려 한다면 이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으며 부활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십자가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체험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게 하며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위치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관치 않으시며 그분은 다만 우리의 위치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된 성도로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몸으로서 머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옛 창조를 벗어버리고 새 창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에 두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이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바닷물이 이르지 못하는 마른 땅에 두실 것입니다. 육지는 물 속에서 나왔으며 영 또한 육신 안에서부터 부활합니다. 물이 결코 소멸되지 않듯이 육신도 결코 영으로 인해 변치 않으며 또한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물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으며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고 육신도 비록 존재하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육체는 원래 구제불능이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셋째 날 역사의 전반부를 보았고 이제 나머지 반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으므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부활과 열매 맺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은 묻힐 땅이라 칭하셨는데 이 땅의 원문의 어근은 바로 파쇄입니다. 우리는 비옥한 토지가 다 부서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비옥할 수 없습니다. 땅의 흙이 가루가 될수록 수확이 좋은데 이는 그럴 때 비로소 심긴 씨에게 자양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비록 물러갔지만 땅은 여전히 단단한 채로 남아있어서 씨를 심는 사람의 손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세력은 비록 상실되었지만 천연적인 혼생명 안에는 여전히 선한 나가 거하고 있어서 천연적인 재간과 미덕들을 자랑하며 기꺼이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의 혼생명의 파쇄는 바로 천부의 손에서 비옥하게 된 밭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간을 요구하지 않고 무능력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연약함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충만을 요구하지 않고 비워진 상태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항하기를 바라지 않고 항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에게는 전능하심이 있지만 그분의 능력은 연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파쇄된 토지는 하나님의 씨가 성장하여 가장 무성하게 되는 곳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자신의 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파쇄됨과 연약함과 아무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손으로 역사하게 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은 대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혼생명, 천연적인 생명, 자기의 능력, 재간, 지혜, 미덕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많은 열매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서 산출된 천연적인 생명과 능력을 제쳐놓고 파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악으로 오염된 육체는 응당 멸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조건에서 우리의 선함과 정당함과 성실함과 의로운 혼, 나를 버리는 것이 육체를 멸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지에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토지가 응당 파쇄되어야 한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미 아담의 죄악에 오염되어 완전히 연약하며 무능하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선함과 뜻을 세우는 것과 결심하는 것은 다 헛된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공허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하듯 순복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실제를 알수록 우리는 더 혼생명의 파쇄의 실제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은 결코 바닷물을 관계용수로 쓰지 않습니다. 그의 생산력은 결코 육체의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안개가 그의 자양분이며 성령이 그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교리의 열매와 육체의 모든 규례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그 경계를 제한하고 그 명칭을 지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새 창조로 여겨지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정죄를 받아 구제불능임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맺는 열매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푸른 풀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채소가 나오며 그 후에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옵니다. 열매는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고 또 각종 열매는 스스로 그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의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라고 했는데 씨는 각기 그 종류대로 열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을 낳을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낳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는 대개 태양열 가운데서 가장 잘 익으며 그럴 때 가장 주인의 입맛에 맞게 됩니다. 열매가 잘 익은 것이면 그 씨도 또한 잘 익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뿌린 것에 따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지금의 역사는 이전의 역사와 크게 다른 것으로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은 바로 하늘의 사역이고 이것은 그분의 믿는 이들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어진 일은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은 부활 후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입니다. 승천이 없으면 우리의 새 창조는 결코 하나의 완전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은 기타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주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천의 위치에 두시는 것이며 다만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승천의 체험은 바로 부활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영성은 하늘로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부활했다면 당연히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의 생명은 성도들 모두가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바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승천의 생명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승천 이전에 우리가 이겼던 것은 다만 육체와 죄악과 세상일 따름이지만 승천에 이르면 우리는 체험상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에 흑암의 권세들과 전쟁하며 또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완전히 분별되고 영이 부활로 인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혼의 정욕과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환경과 세상의 사물들을 완전히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승천의 생명에 도달한 성도들에게는 보좌 위에 안목이 있게 되며 더욱이 모든 일들에서 마음이 요동치 않는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광채는 해와 달과 별로 나뉩니다. 태양은 대낮의 광채이고 대지의 열과 빛의 근원입니다. 그의 빛은 스스로 있는 것이며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예표입니다. 그분은 비록 한번 세상에 오신 적이 있지만 이미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역시 그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은 바로 하늘들의 큰 빛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며 또한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셨으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장막에 거하면서 천년 왕국을 기다리실 때 비로소 그분은 의로운 해가 되시며 그때 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지금 그분의 빛은 이 세상을 비추지 않으며 믿는 이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오직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지금 세상의 도덕은 어두운 밤이며 세상 사람들은 이미 태양을 상실한 곳에 있지만 교회는 높이 승천하여 여전히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밤중에 해를 반사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버린 어두운 밤 가운데서 광채가 됩니다. 첫째 날에 우리는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빛을 반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승천의 위치에 거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어두운 밤의 정체가 더욱 분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흑암의 권세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욱 원대한 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욱 현저한 그리스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위치입니까? 달빛은 해보다 못하며 그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은 비록 흑암 중에서는 광명이지만 빛의 근원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둥글 때조차도 여전히 그 썰렁함과 은혜색을 나타낸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자주 변합니다. 둥그런 모습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 원의 찌그러짐의 정도는 바로 태양을 향하는 기울기에 따라 변합니다. 어떤 때는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데 이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것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달은 하늘의 물체로서 늘 하늘에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야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늘 거기에 있지 않고 또한 자주 사라집니다. 설령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동그랄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명의 근원에서 멀리 떠났으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의 일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고 그가 가진 영광은 바로 그의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교회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의 빛은 원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는 결코 노력할 필요가 없이 얼굴을 맞대면 바로 휘황찬란한 빛이 됩니다. 땅에서 볼 때 달은 비록 아름답고 자라게 하는 보물이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되리라고 했으며 평강의 풍성함이 그와 같이 오래갈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에게 유기적인 생명을 주는 것은 역시 태양 자체의 직접적인 광선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인은 원래 귀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따스함을 체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태양이 일단 떠오르면 별과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별은 당연히 성도 개인을 예표하는데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나가고 달빛도 오래지 않아 지나가면 별이 나타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빛은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성도들 앞에서 마땅히 감춰져야 합니까? 많은 더러운 일들과 사람들은 성도들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들은 다 한 부분에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다스리는 것은 다만 흑암의 밥일 뿐입니다. 승천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권리는 바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는 이들은 영적 세계의 전쟁에 대하여 아주 모호했으며 사단의 계략이나 원수의 공격, 마귀의 시험, 사악한 영의 가장에 대하여 명석한 안목으로 밝히 보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천할 때 비로소 흑암의 권세의 존재를 느끼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기는지 알게 되며 어떻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능력을 공격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싸우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행위를 패배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지 알게 되며 어떻게 십자가의 근거 위에 서서 십자가가 이미 성취한 승리를 유지하며 찬미의 말로 사악한 영의 선동을 몰아내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의지를 사용하여 대적의 모든 괴익을 반대하며 저항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빛은 또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다. 승천한 믿는 이들은 시기의 징조를 압니다. 그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일에 대하여 극히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한 성도들은 말세의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광경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사변과 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황망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기회하고 놀랄 때 그는 도리어 요동치 않고 안연한데 이는 일찍이 그것이 반드시 임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승천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믿는 이들은 주님이 말세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를 알게 되며 말세에 대해 교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세상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알고 사악한 영과 범죄한 천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혀 세상 사람들로 마귀의 가르침을 청종하도록 유혹하며 성도들을 속여 그들로 괴이한 기사를 믿게 하며 거짓 방언과 기타 초자연적인 체험을 추구하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들의 미혹을 받지만 승천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의 괴계를 알고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것은 다섯째 날의 일입니다. 이날은 승천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주님의 왕노릇 하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물 자체는 물고기를 생기게 할 수 없고 땅 자체는 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고기와 새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물속과 지상에 두어졌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며 다만 그 생명의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의 성품을 대표하고 이것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모습을 이루십니다. 땅은 원래 우리의 정결케 된 혼 생명을 대표하며 이것은 우리로 자극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모습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비록 승천의 단계에 도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에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천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요 오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 생명 안에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으로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모습은 비록 동일하지 않지만 지금은 바로 영광 위에 영광이 더해지는 때입니다. 승천은 바로 우리의 하늘에서의 지위이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접촉하고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몸과 혼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표현해야 합니다. 물고기와 새는 외적인 형상에서는 비록 다르지만 그 안의 원칙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명일 뿐입니다. 수중의 물고기는 생명이 수중에 있음을 표명하고 지상의 새는 생명이 지상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물과 땅은 원래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물을 지어서 그 가운데에 두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겨우 시작되었을 때 우리 육신 안에서와 혼 생명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육신 안에서와 혼 생명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당 육신과 혼 생명에는 생명이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표현되었을 뿐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취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의 일은 셋째 날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땅 위의 생물이 지음을 받은 것은 여섯째 날 전반부의 일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의 외형은 전진된 것입니다. 이제는 물도 없고 세 사람 안에서 미덕이 산출됩니다. 우리가 만일 다섯째 날의 일과 여섯째 날 전반부의 일을 합하여 본다면 더욱 많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새, 육축, 기는 것, 짐승은 다 사람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운하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오늘날의 생명과 사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섯째 날의 후반부를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영성상에서 이것은 이미 하나의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남, 함께 못 박힘, 함께 부활함, 열매 맺음, 승천 등 생명을 표현하는 여러 영적 노정을 거친 후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가 원래 성도들의 영성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체험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새 사람의 완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벗어버리고와 입으라는 다 의지의 행위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여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든 신선함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최고복은 바로 의지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서 만일 생각에서와 지식에서 더욱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은 원래 영적 정쟁터이며 행위와 생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게 생각에서까지 새롭게 된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옛 아담의 생명의 가장 견고한 부분이며 또한 죄악으로 오염된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만일 생각이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때는 여전히 장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천년 왕국 안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권세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천년 왕국의 영광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기 1장의 각 단계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무릇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험이 있다면 그는 장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입니다. 구원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왕이 되는 것은 충성과 고난과 승리가 아니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면류관을 얻는 경로이며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거저 주실 것이지만 영광은 거저 주지 않으십니다. 무릇 주를 위하여 오늘 잃어버리기 원하는 사람은 장래에 다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미 왕이 된 사람이 어찌 오는 세상에서 다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요. 스스로 기꺼이 비천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높이 올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생명과 충성된 일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님은 결코 장래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지금 영 안에서 왕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권위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응당왕이 되어 사악한 영을 다스려 그들의 역사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단이 천년왕국에서 마땅히 묶임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오는 세상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겠으며 오늘 그의 하나의 한계 안에 가두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도의 병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데 국가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개인의 일 등을 막론하고 다 기도로 다스릴 수 있으며 바로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기는 생명입니다.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 외에도 성도들에게는 그 자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씨가 있는 식물은 바로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것만이 우리의 양식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의 장래 보상의 한 부분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양식의 문제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드셨고 영원한 하늘성에서도 여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장래에 있게 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생명의 양식만이 먹은 자에게 생명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생물에게조차도 푸른 풀을 주어 그들로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지금 강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주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합니다. 한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한번 자양분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취하여 우리의 생명 안에서 소화한다면 이는 우리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영성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흡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만 쭉정이일 뿐입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다 완성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열 번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최초의 잠재력의 발전일 뿐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순복하는 것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 좋다고 말씀하셨으며 맨 마지막에 그분은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인내와 정교한 역사에 대하여 만족한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만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안식의 시대로 이끕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면 무궁한 세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안식할 것이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기이해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광경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래에 그 안식이 있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지금 미리 이 안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두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었을 때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원래 많은 사랑과 자극과 욕심과 괴로움과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곧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거역을 당하시고 어떻게 멍에를 지셨는지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에게서 배운다면 우리 혼 가운데 안식이 가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정된 생명,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생명, 어떠한 안식입니까? 6일 동안 모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저녁 후에 비록 아침이 있지만 밤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는 다시 저녁이 없고 아침도 없으며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끝이 없는 날로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바요 거룩하게 분별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창조는 영적인 생명의 창조의 예표입니다. 물질적인 창조에 지나간 모든 것과 장래의 열 단계의 역사는 믿는 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체험이지만 어떤 것은 장래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얼마나 간결하고 명백합니까? 무릇 이 교훈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간증하는 것이며 그분의 깊은 생각과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은 바로 두 가지의 병행되는 역사로 소리 없는 가운데 그분 자신을 말해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억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간증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원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